이 예수님의 현명한 응답. 요한복음서 8장 6절에서 11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요한복음서 8장 6절에서 9절. 예로니모 성인의 해설. 예로니모 성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면서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로 그 시대에 활동한 학자입니다. 이 성인은 서기 386년부터 404년까지 18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인 베들레헴 동굴에서 은수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석 설명서까지 저술한 유명한 분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표준 성경, 즉 불가타 성경으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교에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했습니다. 필자도 신학생 때 이 성경을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이 성경이 현대의 각 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예로니모 성인을 성경학자들의 시조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질문을 못 들은 척하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이 여자를 고발한 사람들의 죄상이었다고 해설했습니다. 눈구렁이 같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의 죄상을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시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하나씩 도망갔다는 해석입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요한복음서 8장 6절에 대한 예로니모 성인의 해석은 요한복음서의 이 대목에 쓰여있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심리 묘사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땅에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낙서를 하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처벌 문제를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의회 재판소가 있으므로 그곳에 가서 물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문제를 법률로 해결할 권리가 없다고 은근히 대답하신 것이 아닐까요? 유다인 율법 학자들도 자기들에게 민감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언급을 회피하고 싶을 때에는 그 질문을 묵살하고 땅에 무엇인가 쓰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질문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고 땅에 글만 쓰고 계시니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조바심이 나서 예수님에게 빨리 말씀하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 규정을 인용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모세의 율법 규정을 인용하면서 거역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반격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은 탈출기 23장 6절에서 7절과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에 쓰여 있는 율법 규정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뜸을 들이신 다음에 묵직한 음성으로 응답하신 한마디 말씀을 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두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학한 스승들인 만큼 예수님의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율법 규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탈출기 23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증인들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은 이 두 성경 말씀을 결합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7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알고도 남았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양심을 성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는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도 회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7절. 예수님의 신묘한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대답하셨더라도 율법을 거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7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앞서 그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위선과 불의로 가득 찬 독사의 자식 같은 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 28절에서 33절 참조.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논법으로 정말 멋지게 일격을 가하여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은 한마디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들 중 오래 살아서 그만큼 자신의 죄가 많다고 생각한 노인부터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누가 이길지 결론을 예측한 적대자들은 자기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사람씩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복음서 8장 9절에서 11절.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는데 뜻밖의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이 불쌍한 여자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예수님의 온유한 자비의 매력에 이끌려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엄격함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 여자에게 그녀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온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중에 아무도 그 여자에게 유죄 선언을 내리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한 그 여자는 그러한 내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에 겨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대답에는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자는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죄 자체인 나는 내 죄를 용서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자로서가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사명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셨지만 결코 그녀의 죄와 타협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짓은 죄였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지금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착한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라. 죄와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강경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여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한 벌보다도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